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새벽 예배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달부터 함께 같이 저희가 광고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제가 큐티집을 가지고 그 본문 말씀에 따라서 함께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날짜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어제 1월 1일 새벽 예배가 없는 관계로 오늘 1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2년간 꾸준히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많은 제자들을 이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 결과 이 에베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는 그의 영적 아들이라 불렸던 이 디모데가 바울의 이 목회를 이어받아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이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두 통의 편지를 보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한 후에도요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그도 순교의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죠.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에게는 남다른 이 애정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성도들을 다시 보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다시 에베소 교회를 언제 볼 수 있을지 혹은 다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애를 마감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보고 싶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하나 둘씩 떠올리며 오늘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권면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우상을 제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온 도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아테나 여신, 지혜의 여신을 섬기는 도시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크도다 아데미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아테나 여신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 찬 이 도시에서 어찌 보면 참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편지였던 것이죠. 좀 우리 이 한국 문화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요. 저 경상도 경주에서 살아가는 그 도시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아주 불교의 문화권이 강한 그 도시에 목회자가 편지를 쓰면서 격려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에베소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했는지 또 어떻게 격려하고 있는지 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뭐 노력을 통해서 밤낮 일해서 얻는 어떤 그 재물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택하여 주셨기에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자, 그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그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성도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해 주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포함시켜 주신 복.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신령한 복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보다도 똑똑한 사람들,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구원을 받은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여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도 받지 않으시고 거저 은혜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으로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우리 2019년도 이 한 해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은혜를요, 또 7절부터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6절에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자, 그럼 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랑 또 똑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그 예정함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죄사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6절과 12절에서 반복해서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겠죠. 삼위일체 중에 이제 누구의 사역이 남았습니까? 성자 하나님의 택하심,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 또 누가 남아있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와있죠. 성령 하나님.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의 여정에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어요? 실제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셨어요? 그럼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 내용이 지금 13절에 적혀 있거든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인을 쳐주신대요. 인은 쉽게 말하면 도장 찍는 거죠. 요즘에 제가 뭐 미국에서 뭐 큰 어떤 계약을 하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도장을 찍지 않고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만, 예전에만 해도 뭐 한국 같은 데도 뭐 집문서 같은 데는 꼭 이렇게 도장을 찍었었죠. 13절에서 말하는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사실 고대의 이 왕의 옥새가 공적인 문서에 찍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요, 하나님의 그 옥새를 딱 찍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내가 창세전부터 내가 구원하기로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치셨다는 거죠. 지난 1962년에요 한국에서 이 KS 마크라는 것을 제정하게 됐어요. 이 1960년대 한국이 공업 기술 수준이 워낙 낮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공산품이나 식품 등을 만들 때 특정한 제품에 정부가 정해놓은 그 표준 규격을 놓고서 평가해 볼 때 아, 합격이다. 그 수준 이상의 제품이다 그러면 KS 마크를 줬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그 마크가 찍힌 것을 보고 야, 이 제품은 정부가 인정해준 제품이니까 믿고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샀다 그러죠. 우리 안에 있는 인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영혼을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야, 아이고,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야, 너의 죄를 너가 알렸다. 지난 한 해 너가 지은 죄들, 너는 너 알지 않느냐? 너 스스로를 너가 알지 않냐? 어떻게 너가 천국 가겠냐? 야, 너 사실은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너 나중에 반드시 지옥 간다. 사탄이 마치요 이 재판장에 서 있는 이 냉혈한 이 검사처럼 우리의 죄를 지난날 지었던 더러운 일들을 막 들추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며 우리의 영혼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는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맞아. 그래, 어찌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냐. 내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지난날 나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졌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셔도 내 죄는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단죄하고 정죄하며 마음에 이 의심이 찾아올 때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또 우리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신 것이죠. 그분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주었건만 내 죄가 어찌 용서받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더냐. 오너라. 우리 서로 이야기하자. 보라,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하여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여러분, 왜 이 어린아이들이요 한국 문화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찜, 내 거. 오늘 성령의 인치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찜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내 소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거룩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빼앗아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용서해 주실 죄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임을 성령께서 친히 그 마크를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무슨 이유예요? 앞서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이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이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이유가 다 똑같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 2018년 동안 정말 자꾸만 죄에서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구원에 막 확신이 흔들리고 혹시 사단이 이런 공격들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께서 친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장해 주시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은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새로 시작하는 2019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자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친히 인쳐주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